제가 이 마음 그대로, 내가 이 마음 그대로이다, 이 생각 그대로이다라는 완고함으로 서지 않게 하시고, 지금 피곤함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안에 어떠한 인간적인 생각과 지친 마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것을 바꾸실 수 있는 걸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다시 한번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저희가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기대감 하나 가지고 예배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그 기대감 하나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겠사오니, 저 우리 이 작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내 찾아오셔서 우리 각 사람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내 생각이 필요한 자를 가운데 생각이 변화를 허락하시고, 우리 중심이 변화가 필요한 자들 중심이 변화를 허락하셔서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주님의 변화를 경험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예배 시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그것조차 갖고 있지 않다면 저희가 예배할 수 없을 터인데,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제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로 이 시간을 운영하시고 이루어내시길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할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장. 다니엘서 1장 1절로 16절 말씀, 조금 길이가 있지만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자, 1절 읽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이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에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 얼굴이 최차하여 같은 또래의 소녀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이끌어 있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창원이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이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였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이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같이 씁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니엘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유명한 이야기들을 좀 깊게 보는 시간들이죠. 그래서 다윗을 보았고요, 솔로몬을 보았고, 오늘 다니엘을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얼굴이 윤택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들인데, 여러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회식자리 가서 술 먹지 말라고 할 때 많이 인용되는 본문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왜 우리가 제사 음식을 먹지 않아야 되는지 이용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좀 전체 장면 속에서 다니엘의 태도를 좀 더 깊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삶을 대하는 기본 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 사람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관계를 대하는 기본 태도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그 사람의 관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사실 돌아보면 어떤 상황들이 지나갔다고 본인은 얘기하지만, 사실 그 태도가 그 사람의 인생을 관통하는 주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같은 관계적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관계적 문제가 일어나는 거고요. 같은 삶의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삶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경우도 있고 긍정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관계적인 태도,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유지하는 한 관계된 삶이 갱신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 긍정적인 제대로 된 맞는 삶의 태도와 맞는 관계 태도가 결국 그 사람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관계적 태도를 갖고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지, 정말 그 문제가 그 저 바깥에만 있는 것인지. 물론 저 바깥에 문제가 있을 때도 있죠. 근데 좋은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일정 부분 이상 그 문제들을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쭉 보는 부분들, 우리가 어떠한 개인들의, 유명한 개인들의 첫 장면을 좀 보고 있는데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는 장면이라든가,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드리는 장면이라든가,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저절하는 장면은 이들 가운데 인생의 첫 장면으로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 장면들의 소개는 사실 그 사람이 어떤 삶에 대한 태도를 갖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사실 이 사람을 이렇게 되게 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갖고 있었던 태도, 그렇죠? 자기가 만족스러운 삶에 유치해서 오히려 고민했던, 그리고 무엇인가 맞는 것으로서 인생의 답을 찾아가려고 했고 그걸 간절히 구했던 태도가 솔로몬을 솔로몬 되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기와 직접 상관없는 문제에서라도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잘못된 문제에 뛰어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여서 벽을 넘어가고 언덕을 넘어가는, 그렇죠? 다윗의 일생을 표현하는 문장이기도 하죠. 그렇죠?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 모습도 사실 다윗이 갖고 있었던 삶의 태도의 기본적인 것들을 보여줍니다. 오늘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까지 봤던 장면 중에 가장 초라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내용은 너무 간단하죠. 하지만 이 사건에서도 뭐가 담겨 있어요? 이 다니엘의 삶에 대한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왜 다니엘이 그 다니엘로 살 수 있었는가에 대한 기본 구도를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좀 깊게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고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죠? 다니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다니엘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세 가지 면에서. 세속적으로 되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나라에서 총리가 됐던 사람입니다. 가장 실패한 장면에서 가장 위대한 성공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보통 이런 세속적인 장면을 좋아하죠. 하지만 다윗의 위대함은 두 번째에 더 있습니다. 다니엘의 위대함은.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포로기에 와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낸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민족이 바벨론에게 점령당하고요. 자기 역사와 문화와 전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바벨론에 흡수되어버렸어요. 근데 유다는 신앙과 역사와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고 70년 뒤에 귀환을 합니다. 그럼 그 유다를 지켜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 하나가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성공 뒤에 감춰진 다니엘의 사명은 그 나라를 지켜내는, 자기 민족을 지켜내는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대담 세 번째는 사실 다니엘서 전체를 성경 공부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진 않겠지만 다니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 세 친구의 이야기, 뭐 풀무불에 들어간 이야기,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진 이야기를 우리가 주로 알고 있지만 다니엘서 전체를 보면 중후반부는 다니엘의 예언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예언의 수준이라고 하는 게 거의 계시록 수준의 예언들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의 다니엘서의 전반부만 읽지만 후반부를 읽어보시면 다니엘서가 얼마나 위대한 예언자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가 이 바벨론 땅에 서서요, 이 바벨론 땅의 총리로 서 있지만 그런 가장 실무적인 일을 하면서도 가장 영적인 비유를 갖고 있어서 이 시대에 대한 통찰력과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있었던 것이 성경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정말 깊이 있는 영적 사람이었어요. 실무적인 사람이었던 것 동시에. 그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회적으로는 가장 실패한 자리에서 가장 큰 성공을 이뤄낸 사람이고 개인의 사명으로 본다면 자기 민족을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낸 민족 지도자였고요. 그리고 그가 또 신앙적으로는 영적으로 통찰력을 가지고 시대와 미래를 봤던 사람이에요.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이 다니엘이 될 수 있었는가? 포로로 끌려왔던 초라한 청년 하나가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그 다니엘의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이 사람의 삶에 갖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는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내가 삶에 갖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는 무엇인가? 한번 비추어 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작은 도약점들을 찾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의 장점을 네 가지로 오늘은 살펴보면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의 첫 번째 장점은 무엇일까요? 다니엘 가장 잘한 거 네 가지. 오늘 장면에서 다니엘, 이 장면 스토리 자체는 너무 좀 초라하잖아요. 끌려왔는데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으라고 했더니 그거는 안 먹으면 안 되냐고 환관장한테 물어봤더니 그래도 안 먹으면 내가 문제가 생긴다라고 그래서 그럼 10일만 기회를 주려고 해서 내 10일 후에 얼굴이 좋았어요. 이게 얘기 전부예요. 되게 초라해요. 사실 얘기 자체는. 그렇죠? 얘기가 초라해서 내가 앞에 거품을 많이 친 거 이게 되게 대단한 거라고 막 이렇게 펌프를 한 거야. 그렇죠?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사람을 보자는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이 사람이 무엇을 잘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했길래 이 얘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지, 이 얘기를 그 대단한 얘기라고 하시는지. 그렇죠? 봅시다. 첫 번째, 다니엘이 가장 잘한 거. 가장 잘한 거. 다니엘 가장 잘한 건 뭐냐면 실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가장 잘한 거예요. 왜요? 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이랑 유다랑 붙었죠. 유다의 논리는 뭐였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에게 네 왕자가 영원할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믿었어요. 시온은 멸망하지 않는다. 시온은 패배하지 않는다. 시온에게 시련이 있어도 좌절은 없다. 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유다 입장이었어요. 그 반대 바벨론의 입장은 뭐였어요? 시류가 그렇지 않다. 봐라. 지금 바벨론 한 나라가 그냥 좀 센 나라가 아니에요. 바벨론이요. 이제까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 지역에 여러 나라가 있었던 걸 다 밀어버렸어요. 그렇죠? 그전까지 여긴 뭐 있었고 저긴 뭐 있었고 저긴 뭐 있었고 서로 이 나라가 셌다가 저 나라가 셌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아니에요.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벨론이 모든 나라를 통폐합하고 있어요. 이 엄청난 흐름에서 유다같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버티겠느냐. 이 두 가지 논리가 꽝 부딪힌 게 이 전쟁이었어요. 이 두 가지 논리가 꽝 부딪혔어요. 근데 누가 이겼어요? 바벨론이 이겼죠. 바벨론이 이겼어요. 누가 맞고 누가 틀려요? 이긴 놈이 맞고 진 놈이 틀려요. 그렇죠? 바벨론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졌어요. 그리고 끌려가요. 그 입장에선 어떻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아, 이 하나님의 논리라는 게 이제 안 먹히는구나. 자연스럽죠.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그럼 여기 뭐까지 가져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두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이게 하나님의 전에 그릇을 이들이 가져다가 그들의 신전에 창고에 집어넣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사건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전에 이방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전에 쓰는 물건을 가져다가 자기 창고에 던져넣는 건요. 이 신이 졌고 이 신이 이겼다는 선언이에요. 저 신이 정말 살아있고 세잖아요. 그럼 내가 지 물건을 가져갈 때 날 죽여야 돼요. 사람 따위가. 그렇죠? 자기가 쓰는 물건, 성전의 기물을 가져가는데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못 죽였어요. 들고 갔어요. 안 죽었어요. 내 창고에 던져놔요. 괜찮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 앞에서는 함부로 아, 왜 이렇게 적당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지? 쪽을 못 쓴다는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요. 미안해요. 근데 가장 정확한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 느낌이에요. 여러분 이 전쟁은 아니었지만 이 다음 전쟁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 완전 유다를 밀어버리죠. 그리고 뭐 가지고 와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를 가져와요. 지성소라니 여러분. 대제사장도 껐떡 잘못 움직이면 죽어나가던 데가 지성소예요. 그럼 거기 바벨론 군사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야지. 베레스 우사를 기억하십니까? 우사가 이 언약궤가 넘어질까봐 손댔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지성소에 언약궤를 바벨론 군사들이 손만 대면 다 죽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거 술에 실었다고 그렇게 우사를 죽이고 그래놓고는 아니 여기서 언약궤를 가지고 바벨론까지 레위인이 메고 갔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짐짝 취급하며 수레에 실어다가 창고에 던져버렸어요. 뭔지도 모르고. 다른 여러 나라에서 가져온 금은보화들, 다른 여러 나라에서 신전에서 썼던 여러 가지 기물들이랑 같이 창고에 처박았어요. 그래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누가 이겼어? 바벨론이 이겼지. 누가 졌어? 여호와가 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실망을 해요. 당연히. 실망을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렇죠? 아, 하나님 방식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방식으로 했다가 망했구나. 우리가 졌구나. 이제는 이 방법으로는 못 살겠다. 바벨론이 시키는 방법대로 살아야겠다. 왜? 쟤들이 더 세니까. 세상은 A라는 방법으로 살았는데 내가 잘 안 되는데 B라는 방법으로 사는 애들이 잘 되고 이젠 B라는 방법으로 살게 기회를 준다고 하니까 B라는 방법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믿고 뭐 기도 좀 해봤어요. 하나님 난 기도로 막 이렇게 했는데 안 됐어. 아 그럼 뭐 기도해도 안 되는구만. 난 뭐 말씀 읽고 나름대로 주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잘 안 돼. 나보다 더 나쁜 세속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바벨론 같은 애들이 더 잘 돼.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내가 주님의 힘과 권능으로 나는 쟤는 그렇지만 칼과 단체로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막 했는데 내가 깨졌어. 난 나름대로 신앙적으로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럼 딱 어떻게 돼 사람이? 아 내가 아, 너무 순진하게 생각했나 보다. 교회에 속았다. 목사한테 속았다. 이런 방법으로 살았으면 안 돼.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살았어야 되는데 이거 접고 저쪽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이 이게 대단해요. 다니엘이 실망을 안 해요. 이게 다니엘이 제일 대단한 거예요. 이게 첫 단추. 다니엘이 실망을 안 해요. 우리가 지금 이 포로로 끌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길 줄 알았던 전투에서 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바벨의 군대에게 무너져서 내가 포로로 끌려간다고 생각해봐. 내 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마음이 나만 알겠어요? 아니, 가서 어떻게 살지? 이 생각밖에 안 남을걸요. 다니엘은 실망을 안 해요. 왜요? 다니엘은 부분적인 실패와 전체적인 실패를 구별합니다. 다니엘은 부분적인 실패와 전체적인 실패를 구별해요. 다니엘은 이게 하나님의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누가 실패한 거예요? 여호야김이 실패한 거예요. 여호야긴이 실패한 거예요. 시드기야가 실패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유다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지고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해요. 하나님은 투항하라고 하는데 싸우고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하지 않고 삶의 방식을 바꾸라고 하는데 바꾸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만 하고 있어요. 교회가 실패한다고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아요. 주님의 기준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그러고 회개하지 않아요. 지금은 투항해야 될 때라도 투항하지 않아요. 접을 때라고 해서 접지 않아요. 조심할 때도 조심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생각에 자기에게 좋은 걸 하나님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니까 하나님 이름을 쓰고 있으니까 잘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실패해요? 아니, 교회의 실패예요. 다니엘은 이걸 구별합니다. 다니엘은 전체적인 실패와 부분적인 실패를 착각하지 않아요. 지금 왜 진 거예요? 왜 진 거예요? 우리가 똑바로 못해서 진 거예요. 하나님이 진 게 아니라. 이게 부분적인 실패라고 인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음번에 더 제대로 하는 쪽으로 움직여요. 그렇죠? 아, 방향은 맞았는데 방식이 좀 잘못됐었어. 아, 다음엔 좀 더 똑바로 해야지. 딴 좀 더 제대로 해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방향의 실패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분명히 방식의 실패인데 방향의 실패라고 해버리면 아, 그거 내가 해봤는데 안 돼. 이제 그쪽은 쳐다도 안 보려고. 아, 내가 상처받았어. 이렇게 되죠. 정반대의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방향의 실패예요? 그럼 이게 방식의 실패예요. 방향의 실패면 뒤도 안 돌아봐야 되고 하지만 방식의 실패라면 정신을 더 차려야 되는 순간이죠. 아, 내가 기도 생활 좀 해보려고 시작했는데 아, 별로 나는 은혜도 없고 좀 그렇더라고 하다가 말았어. 아, 내가 이번에 하나님께랑 가까워 다가보려고 이렇게 이렇게 시도를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 그냥 하나님 날 별로 관심 없으신 것 같아. 신앙적으로도 이래요. 내가 조금 해보다가 이렇게 잘 안 되면 그게 곧 방향의 실패라고 생각해요.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가 쓴 표현이죠. 아, 난 수학이랑 안 맞는 것 같아. 뭐 이런 표현. 해봤니? 내가 보기엔 해보지도 않은 것 같은데. 아, 수학이랑 안 맞아. 좀 이따 영어랑도 안 맞겠지. 공부랑 안 맞을 거고. 그쵸? 한국 학교랑 안 맞을 거고. 직장이랑 안 맞고. 인생이 안 맞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죠? 계속 그렇게 안 맞으면 지금도 인생이 안 맞으시는 분들 계시죠 여기? 인생이 안 맞고 불편하고 육체에 갇혀 있는 거 이럴 때 방향의 실패라고 생각해요. 방식의 실패인데 다니엘은 이걸 구별해요. 그래서 다니엘이 거기 가 있을 때는요 어떤 상태예요? 다른 포로로 끌려온 소년들은요, 아우 우리 유다가 지다니 이제 여호와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실. 야 우리 성전 기물이 저기 처박히는 거 봐. 우리는 진짜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어? 그냥 가서 바벨론이 가르쳐준 거 열심히 배워야겠다. 이러고 갔을 거예요. 그렇죠? 바벨론이 가르쳐준 바벨론 신앙을 마음 배우려고 마음을 활짝 열고, 그렇죠? 이제 세속에게 전도될 마음밭이 준비되어서.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좀 실망하면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실망하면 이제 아 그래 이제 사회에서 가르쳐준 거 열심히 배워봐야겠다 해서 마음밭을 되게 옥토처럼 해서 배우시잖아요. 열심히 시키는 거 다 해보려고 하고 막. 그렇잖아요. 다니엘은 반대죠. 아 내가 거기 가서는 나는 정말 똑바로 해야지 라는 상태로 가요. 왜요? 방식이 실패니까. 전체 실패가 아니라 부분의 실패니까. 다니엘은 실망하지 않아요. 그게 다니엘을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실망하지 마세요. 그만 믿지를 만들까. 약간 좀 표현이 과격하면 하나님은 선하고 사랑하세요. 창조자고 주관자고 심판자세요.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이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럼 그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럼 아예 그냥 고마워. 니네 둘만 웃으니까 나머지는 자 깨 좀. 그렇죠? 괜찮아요? 하나님께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는 선하세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께는 창조자세요. 하나님께는 심판자, 하나님께는 구원자세요. 다섯 단어만 믿으세요. 하나님께는 선하세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께 창조자세요. 하나님께 심판자세요. 하나님께 그리고 구원자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가실 거예요. 그러니 지금 최종적으로 뭔가 잘못된 것처럼, 최종적으로 뭔가 실패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라는 방향이 안 맞는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방식이 안 먹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우리의 첫 단추가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의 태도가 원망스러우면서 자만하고 세속적으로는 옥토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방향성이 틀어지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가정적으로 실망할 때 많이 있겠죠. 내가 잘못할 때도 있고 타인이 잘못할 때도 있고 우리가 좀 더 잘해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더 잘해야 될지 고민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께 실망해서 하나님께 뭔가 잘되게 하는 것으로 나를 설득해야 된다는 구도 속에 나를 갖다 놓는 순간 내 시간 거기서 한 발짝도 앞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이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가장 수동적일 수 있는 상황에서 능동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로는요 내가 해야 되는 모든 것이 100% 타인에서 결정되는 상황을 얘기해요. 그렇죠? 내가 해야 되는 모든 것이 100% 타인에서 결정돼요. 무엇까지 타인에서 결정됩니까? 내 이름까지 타인에서 결정돼요. 초면이신 황관장께서 오늘부터 너는 벨드사살해라. 벨드사살. 그럼 내가 벨드사살인 거예요. 좀 재밌죠? 다니엘만 유대 이름으로 불러주고 나머지는 바벨론 이름으로 부른다. 우리도. 다니엘과 새 친구 하면 다니엘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벨드사살인데 다니엘은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사드랑 메사랑 아벤누고야. 바벨론식 이름 우리도 불러요. 그 이름 누가 지어준 거예요? 황관장이 지어준 거예요. 너 오늘부터 사드락해라 사드락. 너 사드락처럼 생겼네 뭐 이런 거. 영어학원 가면 선생님 여러분들 하잖아요. 피터 뭐 이런 식으로 지어주잖아요. 그렇죠? 넌 피터 뭐 이런 식으로 지어주잖아요. 갑자기 그냥 왠지도 몰라 이렇게 지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황관장이 이름까지 지어줘요. 그럼 이름까지 지어준다는 사람이 얼마나 수동적인 사람인지 상상이 되세요? 내가 어디에서 자야 되는지, 뭘 먹어야 되는지, 몇 시에 일어나야 되는지, 몇 시에 자야 되는지, 오늘은 뭐 하는지, 내일은 뭐 하는지, 한 달 뒤에 뭘 할지, 3년 뒤에 뭘 할지, 죽을지 살지 다 이 사람이 정해요. 그게 포로예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완전 수동적인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수동적인 상황에서 나는 떠밀려간다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죠. 그렇죠? 실제 떠밀려가고 있으니까. 떠밀려간다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죠. 그러면 내게 뭐가 없다고 생각해요? 내게 판단과 선택의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뭐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왕의 집에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지. 근데 뭐 그럼 어떡해. 주는 게 저건데 먹어야지 내가. 난 포로인데. 그렇잖아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 어떻게 하죠? 넷이 이렇게 모여서 야 모여봐. 모여봐. 넷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야 이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나온다는데 이건 약간은 제사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건 약간 종교적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 먹을까 말까? 여기 회의를 좀 해보자. 이러고 앉아 있는 거잖아. 옆에 있는 다른 소년들이 보기엔 세상 웃긴 거예요. 지들이 왜 그걸 회의를 해? 자기들이 뭔데? 이사회야? 근데 자기들이 보면서 그걸 회의하고 있어요. 이걸 먹을지 말지 한번 생각해보자. 이게 나의 나댐을 지켜서 싸워야 되는 부분이냐, 바벨론이니까 이걸 어느 정도 타협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냐. 근데 야,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자. 이건 안 먹는 걸로 하자라고 뜻을 정하죠. 이 문장 나는 되게 좋아하는데 뜻을 정하요. 기준을 탁 세우죠. 이건 안 먹는 걸로 하자. 결정해요. 여러분 능동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내가 수동적이잖아요. 내가 뜻을 세우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 뜻을 도울 수가 없어요. 내가 모든 게 결정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상황이 이래요 라고 내가 판단을 다 안 해버리고 상황에 맞춰가기로 내가 결정을 해버리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여지도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인생은 내 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오바마가 아프리카 처음 방문해서 했던 표현이죠. 아프리카의 미래는 아프리카에 달려있다는 것부터 시작합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다른 나라의 원조가 아니라 아프리카의 미래는 아프리카에 달려있다는 것부터 시작하자. 도와줄 수 있어. 도와줄게. 하지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아프리카의 미래가 아프리카 손에 달려있다는 걸 너희들이 인정하고 인식하고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피해받았고 그러니까 니들이 도와줘야 되고 이래서는 미래가 없죠. 그럼 뭐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여전히 내가 선택해 나갈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다니엘은요. 모든 게 결정돼서 옴짝달싹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사소한 선택부터 시작하죠. 작은 내가 먹는 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채식을 먹겠다. 얼마나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한 선택이에요. 내가 이것만은 난 채식을 먹겠다. 대신 나는 뭐 벨드사살이고 아침에 가르치는 바벨론 언어 배우고 그렇죠? 하지만 이것만은 그래도 내가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 영역이 점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옴짝달싹 없는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내가 원래 살고 하지 않은 삶을 결국은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내 멋대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내가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뜻을 정해야 해요. 그렇죠? 이게 다니엘이 두 번째 잘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세 번째 잘하는 것은 지난주에 설교했기 때문에 제목만 얘기할게요. 다니엘이 세 번째 잘하는 건 솔로몬이 잘한 거랑 똑같아요. 뜻을 세울 때 자기 욕망으로 뜻을 세우지 않고 당위로 뜻을 세웠다는 거예요. 마짐으로 뜻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건 지난주 솔로몬에 설교했어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뭐 부언을 하면 여러분 포로가 뜻을 세워요. 아, 그래? 내가 뜻을 세울 수 있어? 내가 능동성이 있어? 그래? 그럼 난 이제부터 오전은 쉴 거야. 여러분들도 가끔 그렇죠? 모든 게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죠. 모든 게 결정된 것처럼 느껴지죠. 실제 모든 게 결정돼 있죠. 자, 여러분들이 내일 뭘 할지는 여러분들이 정해요. 여러분들 직장에 정해요. 직장에 정하잖아. 여러분들 10년 동안 뭘 해야 될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정해요. 아니면 이 사회 구조가 정해요. 사회 구조가 정하잖아. 모든 게 결정돼 있다고 느낄 때가 많죠. 움직여서 못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네가 능동성 있다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어떤 능동성을 발휘해요? 그럼 난 오전에 쉴 거야. 이런 능동성이. 그렇죠? 나는 멋있는 이성을 만나고 싶어. 이런 능동성이. 난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 이런 능동성이야. 이런 거기에 능동성이 있다 그러면 거기를 내 욕망으로 채워요. 솔로몬 설교랑 똑같은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사람은 가장 편해졌을 때도 자기 욕망이 표현되지만 가장 어려울 때도 자기 욕망이 표현해요. 내가 어려웠기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자기 원화 하고 싶다. 원함을 기조로 세워요. 다니엘은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마짐을 기조로 세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벨론이라는 세계에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맞냐로 기조를 세워요. 이게 세 번째. 다니엘은 뜻을 세울 때 마짐으로 뜻을 세웁니다. 이게 다니엘이 잘한 거예요. 이 부분은 지난주에 설명을 많이 해서 이번 주에 설명하지 않을게요. 솔로몬 설교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마지막.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고 이게 제일 좋아하는 부분. 다니엘이 다를 수 있었던 첫 번째는 실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두 번째는 자기 능동성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해나가야 되는 주체성을 알고 있어요. 세 번째 다니엘은 그 기준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으로 세웠어요. 네 번째 다니엘이 잘한 네 번째는 뭐냐 하면요. 자기의 마짐과 자기의 현실 사이에 징검다리를 놓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딱 들여보면 어떻게 해요. 내 신앙과 내 현실은 모순돼서 꽝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죠. 설명을 조금 할게요. 왜 그때 먹는 게 그렇게 중요했는지 얘기를 잠깐 합시다. 그 당시에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괜찮은 나라였어요. 어떤 의미에서냐면 물론 이기적인 이유에서지만 그 전에 아시리아라는 제국은요 억압 정책을 폈어요. 강력하게 억압했어요. 근데 바벨론이 보니까 강력하게 억압하면 뭐만 생겨요? 힘이 없다뿐 강력한 독립 의지를 갖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벨론은 억압 정책을 펴지 않고 융합 정책을 폈어요. 융합 정책은 뭐냐면 포로로 데려오잖아요. 그러면 얘들을 노예로 쓰는 게 아니라 보통 포로로 잡히면 노예가 될 것 같잖아. 노예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문화를 가르치고 생활을 가르치고 집을 주고 땅을 주고 그래서 바벨론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해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포로, 아, 난 포로를 끌려왔다고 했는데 괜찮은 거예요. 살만한 거야. 그러니까 아 그렇잖아요. 안정된 사람은 저항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살만하니까 내가 옛날에 유대 땅에서 유대 왕한테 세금 뜯기면서 유대 이름으로 살 때나 지금 여기서 바벨론 왕한테 세금 내면서 바벨론 이름으로 살 때나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라는 느낌이 들게 하면 그때부터는 진짜 나라가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융합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도 그 융합정책의 일환인 거예요. 얘네들이 데려왔으면 상태 좋은 애들, 귀족이나 왕족 출신 중에 애들 모아가지고 바벨론식 이름을 주고 뭘 시켜줘요? 교육을 시켜줘요. 3년 동안. 3년 동안 이 양질의 식사와 이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국고에서 왕이 쓰는 물품을 제공하면서 얘들한테 최고의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최고의 환경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3년 뒤에 어떻다는 거예요? 그중에 똘똘한 놈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직으로 진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다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인 측면도 있지만 바벨론이 얼마나 괜찮은 나라인지 보여주는 측면도 있어요. 이게 포로 1세대, 2세대도 아니라 포로로 온 1세대가 총리까지 오르는데도 벽이 없던 나라예요. 본인만 잘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융합정책이 제일 중요해요. 바벨론은 한없이 관대해요. 누구에게? 저항하지 않는 자에게. 그리고 저항하는 자들은요?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시드기야는 끝까지 항전했다가 눈이 뽑혀서 끌려가요. 네가 잘못된 판단했다는 표현이에요. 눈을 그 사람 앞에서 아들을 죽이고 그가 본 마지막 장면이 자기 아들이 자기 눈앞에 죽어가는 것이게 한 다음에 눈을 뽑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잔인하게 했어요. 저항하면 완전히 밟아버리고 하지만 포로 수용하면 한없이 관대해. 바벨론의 정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아 저는 유대인이라 못 먹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건 그 융합정책의 정면으로 반발하는 게 돼요. 융합정책에. 그러니까 이건 죽는 길이에요. 그냥. 아 그래? 아, 넌 유대인이구나. 난 또 네가 바벨론인으로 새로운 삶을 살 줄 알았네. 죽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자에게 얼마나 잔인하고 이게 어떤 기회로 나에게 주는 것인지 인지한다면 여기서 이걸 안 먹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절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안 먹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내 신앙과 내 현실 가운데 엄청난 모순적 괴리가 있죠. 이 상황이 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둘 중 하나를 던져요. 어떻게? 아, 그 신앙이 맞지만 그러다가 죽어요 하는 사람이 아까 뜻을 아예 안 세우는 사람. 그 반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실을 던지는 거죠. 난 신앙이 중요해. 현실을 던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주면 상을 탁 엎으면서 나는 유대인이라 못 먹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뭐 기독교인들 가끔 하는 거 있잖아요. 괜히 술자리에 가가지고 자기 혼자 비장하게 전 기독교인이라 안 먹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이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진미와 포도주가 나오니까 저는 여호와를 믿는 신앙에서 그걸 먹지 않습니다. 셋이 딱 일어나서 식사 시간에 어색해. 나 그런 거 되게 못하는데 튀는 거 이런 거 엄청 싫어하는데 어색해.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끌려갔겠죠.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럼 본인은 순교했다고 생각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갔겠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 생각을 좀 해. 아 그게 죽을 아 진짜 답답해 죽겠다 진짜. 네가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거기서 아니 생각을 해. 순교라고 다 순교가 아니에요. 그럼 그게 게으름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편하잖아. 그냥 던져버리는 거죠. 아, 나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취업 준비하지 않겠어.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열어주시겠지. 나는 세상 사람의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연애하지 않겠어. 누구든 나타날 거야. 나는 세상 사람의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자기 관리하지 않겠어. 그래도 내 몸은 건강하겠지. 그냥 던져요. 그리고 뒷감당 하나님이 하시라. 그럼 그거 감당 안 됩니다. 왜요? 내 게으름 때문에. 내 게으름 때문에. 당위와 현실 사이에서 징검다리를 놔야 되는 건 난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도우실 것인데, 그것들을 하지 않고 한쪽에 딱 서서 한쪽을 그냥 던져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라 라고 한다면 그것이 되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그래야 될 때가 있죠. 그래야 될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당위의 무례라는 게 있어요. 당위의 왕관이라고 표현하는데, 내가 맞잖아요. 예를 들어보자. 내가 사기꾼이잖아. 근데 얘 마음을 얻고 싶어. 그럼 내가 얼마나 단어와 태도를 연습하겠니? 좋은 인상을 주고 명확한 단어를 사용해서 얘 마음 얻어보려고. 그쵸? 내가 사기꾼이면. 근데 내가 나한테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얘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를 이렇게 해. 너 좋으라고. 그러면 단어와 태도에서 단어도 고르지 않고 태도도 고르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경우들 있죠. 왜? 내 의도가 선량하니까. 이게 선량함의 완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사람한테 정말 도움이 되고 싶잖아요? 그러면 단어를 고르셔야 돼요. 태도를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냥 내가 너 위해서 하는 소리인데 내가 뭐, 나는 좋은 의도로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선한 사업을 해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건 선한 사업인가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야. 안 돼요, 그렇게. 그렇잖아요? 좋은 뜻으로 하는 거니까. 어찌어찌 해도 되겠지.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 선량함의 완고함이 있어요. 내가 좋은 의도니까 다 되는 것 같이 생각하는. 그렇잖아요. 사기 쳐먹는 사람처럼 고민하세요. 어떻게 하면 이게 잘 전달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일이 잘될수 있을까?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셔야 돼요. 목적의 고민과 함께 방법의 고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그렇잖아요? 다니엘은 그걸 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으로 기독교인적인 그 오해에서는 어떻게 해요? 황관장한테 찾아가서, 황관장님, 전 이런 거못 먹습니다. 응? 이렇게 얘기할 것 같죠? 다니엘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가서 말을 어떻게 했는지 황관장의 마음을 확 얻어요. 다니엘은 어떻게 징검다리를 놓습니까? 첫 번째, 이것 자체도 징검다리예요. 내가 아무 데서나 그냥 난안 먹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와 먼저 이걸 상의해야 되는지 전체 분위기를 파악해요. 그렇죠? 여기 실권자가 누구야? 담당자가 누구야? 왕한테 가서 할 얘기는 아니고 누구랑 이 얘기를 해야지? 아, 저분이랑 해야겠구나. 전체 사회적인 맥락과 분위기를 파악합니다. 이게 첫 번째 징검다리예요. 두 번째, 그 사람한테 가서 뭘 얻죠? 두 가지를 얻죠. 두 번째 징검다리는 뭐예요? 그에게 호의를 얻어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예요. 황관장은 얘를 평가하는 애예요. 황관장은 얘 생사해탈가를 갖고 있는 애예요. 안 먹겠다고 하면 죽여버려도 되는 애예요. 근데 황관장이 얘네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 니네가 그런 입장이구나. 근데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하죠. 뭐예요? 황관장이요, 이 문제에서 평가자가 아니라 협조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얘기했어요. 아, 저한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 제가 이걸 좀 상의드리고 싶어서 어떻게 도움을 좀 받고 싶은데 배려해 주실 수가 없을까요?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다니엘에 가서 저 이거 안 먹습니다. 여호와가 살아계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랬을 것 같아요? 아, 그건 좀 빠른가? 시대가 안 맞아요? 뜻은 알잖아. 황관장의 환심을 사는, 호의를 얻는 징검다리를 놔요. 그 다음에 황관장의 오해를 푸는 징검다리를 놓죠. 어떤 오해? 저희는 정말 바벨론의 정책에 반대할 생각이 없고 바벨론화에 저항할 생각도 없으며 이건 단지 개인적이고 신앙적인 문제이다. 오해를 풀죠. 이 오해를 푸는 게 얼마나 대단한 징검다리가 됩니까? 이 바벨론의 정책과 내 신앙이라는 대전제가 충돌하던 사건에서 이 환관장과 이 오해를 푸는 걸 갖고 그 다음 징검다리가 어떻게 나서요? 아니, 그 대전제는 됐는데 그건 아닌 건 알겠어. 근데 니네들이 야채 안 먹고 얼굴이 뽀송뽀송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데라고 하는 굉장히 사소한 문제를 축소시켜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바벨론 정책과 내 신앙이 부딪힌다. 이래버리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징검다리를 하나하나 놔서 연결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구랑 만날지 판단하고 그 사람과 만나서 마음을 얻고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꿔서 이 문제가 정책과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채식을 먹고도 체중을 늘릴 수 있느냐의 문제로 좁혀놔요. 이 황관장이 두부의 힘을 몰랐어요. 먹고 늘릴 수 있어요. 왜 안 돼? 그렇죠? 그 문제로 좁혀놔요. 그 다음에 황관장이 예스 했어요? 아니에요. 황관장은 야 니네가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야 그래서 안 되겠다 야, 하고 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황관장이 얘네들을 담당자로 뽑은 황관이 있어요. 황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님의 미사일과 야사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을 말하대요. 황관장이 아니라. 황관장이 야 그래서 안 돼 하고 갔어요. 근데 옆에서 자기를 담당한 황관이 그 대화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황관은 이미 황관장이 이걸 정책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지 않고 그냥 건강상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인지했잖아요. 그러니까 황관에게 얘기하죠. 그러면 10일만 기회를 줘보세요. 열흘만 딱. 타협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죠. 열흘만 기회를 줘보세요. 그 다음에 안 되면 뭐라고 그래요? 보아서 그 다음에 안 되면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을 행하소서. 상대방이 듣기에는 어떻게 느끼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안 되면 그냥 먹을게요. 라는 식으로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간 입장에서는 그래 열흘 뒤에 한다고 뭐 얼굴이 나아지겠어? 안 나아지면 그때는 그냥 잔말하고 멍대는 건 괜찮지. 혹시 나아지면 뭐 얘네들은 채식이 잘 맞나 보지. 별 문제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문제 한 이제는 징검다리 하나만 남아있죠. 뭐가 남아있어요? 뭐가 남아있어? 얼굴이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가 남아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도우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안 도우셔도 이 정도 비장함을 갖고 채식을 먹으면 드셔봐서 아시죠? 원푸드 다이어트에서 내가 그 원푸드를 어떻게 공략하는가에 따라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지. 괜찮아요? 하나만 먹어도 포도를 그 정도 먹으면요.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얼마나 열심히 드셨겠어. 운동 열심히 하시고. 괜찮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우셨죠. 그래서 보니까 얼굴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아, 이제 뭐 니네는 채식 먹어도 돼. 라는 걸 얻죠. 되게 사소한 사건이죠. 근데 왜 이 사건으로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쓰기로 결정하십니까? 보세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와요? 이들이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래서 이들이 황관장이 데려가니까 그들이 그 다음부터 쫙 올라가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그렇게 집중하십니까? 왜 이 사건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은요. 이 시대적 소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바벨론이라는 세속사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 서서 바벨론 잘못됐다 이것도 안 되고요. 완전 바벨론 입장에 서서 야 니네가 뭐 이래도 안 돼요. 이 바벨론의 세속사회 속에서 속해서 이 신앙의 정신성을 지켜야 되는 이중성을 둘 다 갖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냥 굉장히 바른 길을 가되 그 길을 바벨론에게 적용해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니엘임을 다니엘이 스스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장면. 다니엘의 네 번째 장면이에요. 뭐예요? 징검다리를 놓을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처음에 우리는 흐름은 보통 이래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속적 사고를 갖고 살아. 세상 사람이랑 비슷해. 그러다가 하나님이 맞음을 들어. 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 네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 따뜻하게 살아야 된다. 성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미 있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어떤 가르침을 들어요. 가르침을 들으면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못 살지. 저항해요. 그렇게 어떻게 살아? 그러다가 그 다음에 그렇게 사는 게 맞긴 맞는데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상황이 이미 다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못 산다라고 당위를 공격하다가 그 다음엔 그렇게 하기 어렵다라고 적용을 공격해요. 그러다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고 성숙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살아야 성숙하면 그때부터는 막 살아. 난 이렇게 산다. 난 세속을 떠났다. 난 더 이상 그것과 상관하지 않는다. 나는 왕의 포도주 같은 건 안 먹는다. 이런 식으로. 죽여라! 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막. 그리고 나서 어려워진 건 다 진리를 위해서 핍박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하나님이 보면서 좀 생각을 해. 이럴 수도 있어요.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렇게 하셨다면 그 다음에 뭘 하셔야 돼요? 그럼 이 당위를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 가야 되냐? 현실에 대한 이해, 설득과 커뮤니케이션, 타협점을 만들어내는 것.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축소하는 거. 그렇죠? 내가 떠안는 거. 타협 가능한 제안. 이런 과정성들을 통해서 이 당위를 여기까지 끌어내올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이. 그게 다니엘의 장점이에요. 다니엘 여러분들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마무리합시다. 오늘 되게 교훈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세 단어. 첫 번째,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한 사람이 오늘 했던 설명이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은 이미 실망했기 때문에. 이걸 할 생각이 없어요. 왜? 하나님 들고 세상이 맞아요. 오늘 설교가 이제는 다 의미가 없어요.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뭘 겪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무엇을 겪었는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여호와의 기구들이 다른 신전의 창고에 던져지며 나는 손이 묶여 포로로 걸어가는 신세의 다니엘만큼 겪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구도 이만큼 겪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난 무엇을 겪었기 때문에 함께 실망했다고 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분적인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궁극적인 성공이 분명 거기 있습니다.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실망하지 않은 사람만 앞을 향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실망했으니 날 설득하라라고 얘기했으면 여러분 스스로 늪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력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자기 인생을 더디게 만드는지. 되게 오래전에 쓰셨는데 몇백 년 전에. 그렇죠?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떻게 내 신앙을 정체시키는지. 꼭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 자체가 희망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는 선하시고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자이세요.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분이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세요. 진리의 성부, 사랑의 성자, 해결하는 구원의 성령. 우리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여러분 뜻을 정하세요. 뜻을 정하세요. 바른 능동성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각을 펼칠 수 없습니다. 본인에게 가장 힘들죠. 이 생각이 맞긴 한데 안 돼 라고 생각하면 본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 뜻을 정하세요. 됩니다. 되어져 가야 합니다. 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럼 일단 뜻 먼저 정해야 됩니다. 내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어떻게 살아갈까? 어떤 직장이 될까? 어떤 기독교인이 될까? 어떤 삶을 살아갈까? 그럼 뜻을 정하세요. 모든 게 결정돼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서 내 이름마저 빼앗기더라도 내가 지켜야 되고 정해야 되는 그것은 있어요. 거기서부터 싸워나갈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다 좋아질 수는 없겠지만 뜻을 정하셔야 돼요. 다니엘이 뜻을 정해요. 여러분들 뜻을 정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의 뜻으로 세우시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위해서 같이 싸우실 것입니다. 꼭 뜻을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징검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십시오. 거기 건너뛰려고 한 번에 뛰지 마세요. 물에 빠지십니다. 떠내려가실 거예요. 그건 다 내 탓이에요. 징검다리를 놔야 돼요. 돌을 하나를 놓고 그 돌 위에 서서 다음 돌을 놓으세요. 그 돌 위에 서서 그 다음 돌을 놓으시고. 막연할 수 있죠. 왜요? 다니엘 케이스를 곧장 종용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게 어떤 면에서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 아닐까요?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이기도 하죠. 이게 맞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 환관장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환관장이 거절하더라도 환관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 정도의 타협점을 만들어내고 이 정도 노력을 해서 이렇게 건너가 보자. 여러분 이 생각이 적혀져 있으니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끌려온 포로 입장에서 이 생각을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지혜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이런 지혜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되게 사소해 보이지만 환관장에 가서 잘 보이려고 대화하는 거 되게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게 내 인생의 진리를 현실로 만드는 중요한 징검다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징검다리를 만들어 가세요. 그걸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게으름이에요. 내가 그럴 때에만 당위를 현실로 살 수 있지. 그렇죠? 그렇게 하나하나. 그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럼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나? 난 황관장한테 눈치 이렇게 황관장한테 잘 보이려고 이런 거 싫어. 라고 이렇게 그러지 말고. 우리가 다니엘보다 잘난 사람들도 아닌데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야. 황관장한테 잘 보이려고 얘기하세요. 가서. 당당하게 예의 바르게 여러분들의 진심과 생각을 잘 전달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칩니다. 전 다니엘을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다니엘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을 꼭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도 세속사회에서 한 명의 선량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 입장에 되게 동감되잖아요. 세속사회에서 세상이 다 그러지 않는데 나는 선량한 개인으로 살아가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답을 다니엘이 줍니다. 세속사회에서 선량한 개인으로 살아갈 때 아, 세속사회가 맞네 이러지도 마시고 하나님이 맞지만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맞긴 한데 그렇게 안 돼요.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하나님 가르치려고 되지 마시고 그렇게 하죠 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믿을게요. 한번 해봐요. 내가 이렇게 막 질러버릴 테니까 하나님께서 해봐요. 그러지도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당위가 이 세속사회에서 구현되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해나가야 되겠습니까? 하고 한 계단 한 계단 한 걸음 한 걸음 만들어 가시면 어느 날 전에는 그게 돼? 하고 했던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 계실 거예요. 거기 서서 점점점 하나님의 점점점 모든 것이 결정되는 삶이 아니라 점점점 하나님께 여러분들 삶의 영역을 넓히시고 그를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 그곳에서 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가시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렇게 다니엘과 함께 한 걸음을 떼어보시는 다니엘처럼 요즘에 삶에 대한 기본 태도를 바꾸어보실 말미암아 다니엘의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삶을 한번 경험해보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들만을 생각해서 한번 기도해봅시다. 어디서 더 마음에 와닿습니까? 걸려요? 난 어떤 사람이에요? 실망했어요? 그래서 그냥 바벨론식으로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데 지금 그건 안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뜻을 세우지 못합니까? 이 뜻을 세우긴 했는데 그걸 내가 그냥 밀어붙이고 있진 않아요? 고민하지 않고? 난 징검다리를 세우고 있진 않은 건 아닐까요? 혹시 걸리시는 부분이 있다면 여기서부터 한 걸음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대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뜻을 세우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제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않고 징검다리를 하나씩 만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저 내가 이렇게 나갈 때 나와 함께 하실 수 없어서 우리 들만 생각하시고 우리 한 번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른쪽으로 가도 길이 보이지 않고 왼쪽으로 가도 길이 보이지 않을 것처럼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걸 먹지 않자니 죽을 것 같고 먹자니 내가 아니어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답답한 나를 그렇게 불쌍히 여주옵소서. 주님 제가 이렇게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길이 없다고 생각해도 주저앉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거의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길이 있다는 걸 신뢰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로로 끌려가도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았던 다니엘처럼 내가 지금 내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다니엘을 이것을 지나가게 하셨던 것처럼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징검다리 것을 믿고 이것을 찾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려면 내가 뜻을 세워야겠습니다. 내가 방향을 정해야겠습니다. 주여 그러려면 제가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함께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주여 우리 귀를 여시고 우리 눈을 여셔서 내가 눈을 열어 뜻을 세우게 하시고 귀를 열어 귀 기울이게 하셔서 다니엘처럼 이 사이에 정말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듯이 우리 인생의 피할 길을 따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실망한 자 주님께서 먼저 위로하시고 주님께 먼저 격려하셔서 다니엘도 분명히 격려하셨을 텐데 저희를 격려하셔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자 주께 말씀해 주신 말미암아 이들이 용기를 내어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좁은 길을 따라가기로 결정한 모든 심령 심령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